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2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초에게 있는지라 있은지라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신체에다가 고통을 주는 그런 재앙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관여한다는 것이 좀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답지 못한, 어른답지 못한, 너무 경솔한 일들을 하시는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갈발낳고, 갈겠다고 나서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사람의 신체를 건드려서 가르치는 겁니다. 신체를 건드려서 가르친다는 말이 뭐 뜻인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그 전까지는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죽음이 뭐냐? 뭐 죽음이 어쨌단 말이냐? 죽음이 어째서?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 죽음을 대한 징벌을 내리시면서 그 전에 징벌이 뭐냐 하면 인간의 신체에다가 직접 고통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고 네가 죽도록 고생을 해야 밥 먹고 산다는 그 남자한테는 그러한 노동의 고통을 여성한테는 생명이라는 귀한 생명을 잉태하는 그 현장에서도 생명과 더불어 아픔이라는 죽음의 흔적도 같이 제공하는 하나님이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오는 것이다. 그 죽는 것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죽으면 숨 멈추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그러면 자살하지. 그럼 숨 멈추면 다 잊어버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잘못된 생각이고 일방적 생각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상태는 우리 그저 인간들이 볼 수 있는 한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진짜 죽음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저주가 주는 고통. 만약에 그럼 생명은 뭐냐? 죽음이 없는 상태가 뭐냐? 그거는 에덴이죠. 에덴이라는 것은 즐거움과 쾌락과 행복과 기쁨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하나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왕이 잘못했는데 그 재앙을 왜 아무 죄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렇게 재앙을 당하도록 하느냐? 좀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없고 저 애굽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주어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 재앙 파리 재앙부터 그렇습니다. 파리 재앙부터 그렇고 그 앞에 있는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땅에 살았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고통을 그에서 면제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신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 일을 통해서 이 가면 여러분 젊은 분들 일을 잘 모르잖아요. 굉장히 그저 군에 가면 우리 이줌이 달고 이렇게 이화의 전쟁을 벌였습니다만은 그 그 이로 통해서 신체의 아픔과 고통과 귀찮음과 불편함을 주는 그것은 이 세상의 속성의 맛, 죽음의 맛을 공이 같이 애굽 사람이 같이 느끼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불교에 도 따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그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 이야기도 하시고 다 이야기하시는데 죄로 인하여 당한 고통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몸소 그걸 감내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참 그 저 아까 기도하신 분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세상에 살랐고 똑바로 살랐고 예수는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상당히 그 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지 되는 그런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요새 말로 번역하면 인자는 천세빵도 없다 뭐 그런 것이겠죠. 자, 천세빵도 없는데 왜 사시나. 성령께서 예수님께 성령께서 예수님께 일부러 의도해가지고 이 세상에 도체에 깔려있는 죽음과 직접 죽음의 흔적을 직접 맛보게 하시는데 그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존이고 하나는 과시욕이고 하나는 소유욕인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으시고 금식하시고 금식 굶는 거 뭐 같은 이야기 나오나 하여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생존 문제입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냐. 두 번째 문제 하면 좀 이렇게 뽐내야 되지 않냐. 과시지. 남이 있다면 과시는 남을 타인을 의식하는 건데 남들 앞에 뭔가 내 세울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과시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소유죠. 세상의 모든 걸 소유하는 거. 이것과 예수님과의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예수님 쪽은 영생, 세상은 죽음의 세력.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금 제가 이거 요약한 생존의 문제, 과시와 소유. 이것이 죽음 쪽에서 온 죽음의 흔적이라고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그럼 그거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면 그거 없이 사람 사는 재미가 뭡니까? 그거잖아요. 여기 뭐 성기나 하신 분도 계시다만은 이 경감으로 가시 성기됐다. 이건 놀라운 축하해. 경대 합격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뭐 미래에 빛이 영광이 비춰라, 영광이 있으라 한 영. 그게 사는 재미 아닙니까? 재미. 고생을 왜 하는데요? 아니 입시 준비를 왜 하는데 그런 영광을 보겠다고 그런 이 세상에 낙을 보겠다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고방식이 죽음 쪽에서 제시한 하나의 미혹거리, 유혹거리고 하나의 상품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 쪽에서 예수님은 천세빵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자기는 집 세척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뭐 고생해라 이 세상은 죽음이다 이 세상은 인간의 신체의 아픔과 더불어서 너희들이 쇠퇴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부활해라 말로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신체를 가졌다 이 말은 그 신체 속에서 생존의 문제와 과시의 문제 과시욕을 이기는 문제와 소유욕을 이기는 문제 그걸 소유욕을 포기하는 그 문제를 그 전체를 신체로 그 이 세상을 갖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다 이렇게 그냥 온몸으로 확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다 받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고자 한 잔 죽을 것이요. 나는 부활이고 생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아니 그거 어디 차포 빼고 포 빼고 뭐 장기 뭐가 또는 한 식으로 생존은 문제, 과시 문제, 소유 문제 이게 우리 사는 목표고 이게 희망인데 이거 빼보고 저거 빼보고 이거 빼보면 그럼 우리는 그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다 예수 믿는 이유도 바로 이거 과시 거리를 얻기 위해서 생존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아부하고 기대고 믿습니다 하고 기차다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이걸 다 제거해버리면 그럼 예수님한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 빠이빠이 헤어질 판이 아니냐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여기서 우리는 제가 열왕기하 5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신체적으로 직접 죽음의 흔적을 맞닿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뭐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장군 가면 뭐 별이죠. 최고 권력자 좀 청해 되는데 그 아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자, 이게 참 이거 있죠. 외부적으로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흠모할 만하고 야 나도 자식 낳아서 장군처럼 장군까지 한번 진격 승진시켜보겠다는 그런 한 바람이 있는 그런 기대할 만한 이상적인 인물인데 졸지에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 문둥병은 뭐냐 하면 이건 죽음의 흔적입니다. 사람의 본색의 본질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장군이라 하는 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이게 치장에 지나지 않지만 인간으로 꾸미면 꾸밀 수 있는 요소지만 문둥병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로 입장에서는 지금은 문둥병은 뭐 이게 약으로 나왔지만 그 불치병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문둥병은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들의 허황된 영광과 진짜 그 인간의 본질성과 극대으로 대비시키면서 남한 장군이 자기 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포로 잡혀 어떤 이스라엘 그 저 소녀 하나가 소개를 해가지고 누굴 만났냐 하면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엘리사는 바로 하늘에서 파견된 선지자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문둥병을 낳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그거는 또 하나의 생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다면 당신은 교회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남한 장군의 문둥병이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없냐?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하고 신체에 손을 대고 왜 저주를 퍼부느냐 하나님의 뜻이 진정 뭐냐 그걸 아는데 교회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문둥병 걸린 것은 하나의 유도하게 한 유도장치지요. 한 사람을 살살 꼬시가 데려오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아이 병 걸렸으니까 나아야 되겠다. 이거는 여전히 자기에 고착되어 있고 자기 바깥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상태이죠. 어쨌든 간에 문둥병 없던 시절로 돌아가야 돼. 나는 그때가 좋아서. 이건 또 하나의 자기의 생존에 대한 탐욕이고 욕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남한 장군으로 하여금 엘리사에 갈 때 그때 그 엘리사가 뭐를 제시했냐 하면 남한 장군으로 하여금 삐지게 만드는 요소를 던졌습니다. 그 삐지게 뭐냐 하면은 내한테 오지 말고 그냥 내 지시만 따르세요.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일곱 번 씻으세요. 이 요단강 물에 가보니까 하하 그 물에 더럽기가 한량 없어요. 다메섹 강보다 더 더러워요. 아마 생물학적 상수 요구량이 아마 더 지독했던 모양이죠. 그만큼 오염된 물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남한 장군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물 같으면 우리나라 강이 훨씬 깨끗하다. 바로 그러한 발언, 그러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남한 장군에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하여금 삐지게 만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생존 문제인데 생존 문제를 위해서 내가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면서 예수님까지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까지 내가 자존심도 꺾어 가면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전혀 우리를 예상 밖에 우리가 별로 원치 않는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삐지겠습니까? 그럴 때 그 종이 하는 말이 장군님 이왕 여기까지 왔는 거 그저 한번 지시대로 한번 따라 봅시다. 한번 따라 봅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남한 장군이 지시에 따라서 그 요단강에 해봤더니만 나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저 남한 장군의 크게 그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자기가 생존, 자기의 과시, 자기의 소유욕 그런 걸 중앙으로 해서 세상을 보던 그런 관점이 완전히 바뀌면서 자기 자신은 자기의 신체는 하나님에 의해서 소유권이 지워져 있다. 내 신체는 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획기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처음으로 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생존 문제, 부끄럽다, 과시 문제, 그러면 고치는데 돈 다 날아가니까 소유 문제. 이거 세 가지가 딱 들어오면 어디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는, 나에게 있어서 세상과 더불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의 흔적의 관계성이죠. 내한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세상에서 이거 줄까 저거 줄까 할 적에 홀딱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토대가 내한테 있었던 거예요. 생존 문제, 과시 문제, 소유 문제. 나도 원하고 세상도 죽가라고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 옳다구나, 도 이래가지고 그걸로 다 끝나버렸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이게 뭐냐, 내 신체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거. 내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강했다 이 말이죠. 근데 문둥병 걸리고 난 뒤에 내가 예상치도 않은 방법으로, 나만 잠그는 예상치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시에서 들어가버리면 깨끗해, 들어갔더니만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건 뭐냐 하면은 내 신체를 내가 낳고자 하는 그 낳고자 하는 사고방식 자체를 찢어버려야 되죠. 이거는 내 신체는 내 것이 아니고, 그럼 내 것이 아니라면 그 존재의 의미가 뭐냐? 존재의 의미란 하나님은 이런 뜻을 애초에 갖고 있었습니다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물, 하나의 역할, 하나의 엑스트라, 하나의 배우로서 작용하는 거예요. 배우로서. 이 성경 해석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인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일곱 교회 나오죠. 일곱 교회 교회에게 편지한다. 해가 천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놓고 하는 말이 네가 이거대로 하면 초트를 옮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교회를 처음부터 교회라고 이야기한 것도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초트를 옮기지 말아야 될 텐데 교회를 낳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스터를 알면 초트를 옮긴다, 교회 안 되게 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지가 교회 살려 했습니까? 너는 교회라 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고 그 지시도 안 했어? 그럼 네 교회 아니야. 이러면 그게 뭐냐 이 말입니다. 아 이거 어렵다, 이해 못하네. 그러면 쉽게 해야지. 어떤 감독이 길 가는 사람한테 지금 엑스트라를 부탁합니다. 우리 집 영화 찍는데 행인 네 사람이 필요한데 행인 네 사람 좀 해주실랍니까? 길 가는 사람 일방적으로 불러다가 영화에다가 영화 찍습니다. 찍는데 감독이 지체합니다. 행인 네 사람이 반갑반갑 웃으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큐!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래 걸어갔단 말이죠. 아, 안 되겠습니다. 내 지시대로 따르지 않으면 당신 엑스트라 잘라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뭐 행인 네 사람 그 뭐냐 이 말입니다. 예? 괜히 바쁜 사람 길 가는 사람 불러놓고 영화 찍겠다고 불러놓고 찍어줬으면 뭐 이래 걷든 그걸 다 써야 될 건데 아 안 맞습니다. 역할이 안 맞네요. 잘라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인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 되기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놓고 버리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소트려버립니다. 하나님 자기 할 다 끝났어요. 교회라고 생각해놓고 교회 버려버리고 사람하고 구분한다 해놓고 너는 안 되겠어 버리는 그 채하고 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네 신체와 네 인생은 네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있다는 자기 뜻만 전달 되면 그거는 손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걸 왜 진작 몰랐을까? 라고 수용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나 뭐고? 나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의 노리개네. 아 기분 나쁘다. 그런 하나님 거부한다. 이러면 그건 지옥 갈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마저 자기 소유로 삼으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생존 문제 해결하려고. 또 뭐 하려고? 자기의 성진과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뭐 하려고?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걸 세 가지를 자기 중심으로 잡고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 찾고 뭐 성경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엑스트라 해서 잘려라 이 말이에요. 네 같은 인간은 지옥 가거라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지옥 보냅니까? 글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너의 생존이나 과시나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뜻은 하나님 너로 하여금 죽음이 무엇이며 그리고 영생이 여기 있음을 남한테 보여주기야 하나의 존재물 하나의 증거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너 포부에 너 마음속에 포부를 정치하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그런 천국 백성 애초부터 그런 천국 백성에 접수 그런 인간을 둔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이거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이제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1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아, 이건 꼭 한번 봐야 되는데, 신약성경 329페이지에요. 이게 잘 안 나오는 기재인데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예, 329페이지 한번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시는 예수신에 대해서입니다.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져시는 예수신이라.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뭐가 굉장히 다가왔냐 하면은 왜 하나님은 노하기를 왜 노하시느냐 이 말이죠. 이 착한 우리 보고 왜 노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냐 말이죠.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착실한 시민이에요. 그것도 아주 평범하기 짝이 없는 하나의 자그마한 시민입니다. 한 살아보려고 예수고 자식 놓고 살아보려고 예수고 그저 일상에서 안 죽으려고 예수는 그냥 보통 사람 못하고 있죠.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착하지 착한 우리 보고 노하기는 왜 노합니까? 하나님 어디 심술쟁이 왜 노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너무나 우리는 죽음의 흔적과의 타협을 많이 했고 그동안 죽음의 흔적에 익숙해졌고 그렇게 숙달됐고 지밖에 모르고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사니까 저들 장하다고만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순지 생각밖에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 보고 노하시는데 하나님 노하시는 이유는 모르고 열심히 살 테니까 그저 봐줘서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 밀어붙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노하시면 결정된 상황이고 네가 진즉곡 살고자 원하느냐? 그렇다면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그것뿐이다. 네가 직업이 뭔지 뭐 기업을 운영하지 그거 전혀 그거는 아무 문제 그거는 하나의 장군처럼 하나의 껍데기 불과하고 진정 너의 소유는 소유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데 뭘 전에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다는 것 노하심에서 건질 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인으로서 너는 나의 소유권 행사에 네가 동참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재앙 분명히 우리의 신체에 대한 공격 이스라엘 백성도 고생스럽게 당합니다. 하지만 한쪽은 지옥가는 정거물이고 하나는 당하면서도 세상이 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가 세상이 이렇게 악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아마였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자든 불신자든 이 세상에서는 같이 고생하고 같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과 자기 과실 문제, 소유 문제 어떻게 우리 능력으로 그는 유혹을 유혹이라고 간주하면서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요인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장래 노화심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을 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엑스트라로서 보람있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아멘. 찬송가